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론이라는 유명한 오페라에 저녁바람은 부드럽게 라는 제목의 무척 아름다운 이중창이 나옵니다. 백작 부인이 부드러운 산들바람이라고 편지에 쓸 내용을 한 구절씩 불러주면 수잔나가 부드러운 산들바람이라고 복창하면서 받아 적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여인 사이에서 가사가 두 번씩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이 오페라는 전혀 모르더라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거기서 주인공 앤디가 소장의 사무실에서 레코드판을 틀어 교도소 내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전 죄수들에게 들려준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노래를 처음으로 듣게 된 앤디의 친구 레드는 나중에 나는 지금도 그때 두 이탈리아 여자들이 부른 노래의 내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노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것은 마치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부터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우리가 갇혀있는 삭막한 새장의 담벽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그 짧은 순간 쇼생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라고 회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처럼 가사는 알 수 없고 선율만 아름다운 이중창이 아니라 그 가사부터가 실로 영감에 넘치는 너무나 멋진 이중창이 등장하는데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만났을 때 부른 노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듣게 된 마리아는 자기 신족 엘리사벳 역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정녀로서 잉태하게 된 마리아와 늙은 몸으로 아이를 뵈게 된 엘리사벳이 만나게 되자 그야말로 이심전심이 통하면서 마치 오페라 이중창 같은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여인이 번갈아가며 부른 노래들은 무슨 신세 타령인 가요나 오페라의 아리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탄생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의 성령 충만한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실로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중창 화답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참된 성도 사이에 절로 공감하게 되는 깊고 뜨거운 영적 감흥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성탄절을 통해 죄인을 친히 찾아오신 구세주를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는 엘리사벳의 노래에서 바로 그런 기쁨을 충만히 느낄 수 있는데 39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모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찐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자마자 즉시 엘리사벳 집으로 갔는데 두 사람이 만나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눈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복중에서 뛰놀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아의 움직임이 아니라 성령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으며 또한 태아였던 세례요한이 이미 그때부터 그 얼마나 성령 충만한 아기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역시 성령이 충만한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 복중에는 태아의 움직임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바로 그 벅찬 심정을 노래로 표현하게 되었는데 비록 우리말 번역에는 산문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의 우문, 즉 노래말에 가까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서두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직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가리켜 벌써부터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녀는 마리아의 방문이 그저 친척지간에 흔히 있는 만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모친의 방문임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즉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사벳으로서 하여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흥분과 기쁨에 사로잡히게 했는데 그런 감정은 비단 엘리사벳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문화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그녀가 노래한 것처럼 그녀 뱃속의 세례요한도 같이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오로지 구세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순교까지 하면서 그의 평생을 다 바쳤던 세례요한은 이미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의 복중에서부터 예수님 탄생을 두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처럼 크게 기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멋진 영적 반사신경이 아니었겠습니까? 아직 태중에 있는 상태에서 아직 그 무엇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하는 오감을 배우기도 전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즉시 깨닫고 기뻐할 줄 아는 신비한 성령의 감각을 벌써부터 발휘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태아의 기쁨을 감지하는 어머니 엘리사벳 입에서도 태종아이와 함께 기쁨에 겨워 흥분하고 격앙된 어조의 찬송이 절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찾아주는 것은 항상 기쁜 일이지만 특히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방문해 주는 것은 몇 갑절로 기쁜 일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병문안을 가면 부모님은 의뢰 바쁠 텐데 못하러 또 왔니? 오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런 말씀은 이렇게 또 찾아줘서 정말 기쁘다는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죄의 불치병에 걸려 죽어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감히 기대조차 할 수 없어 너무나 뜻밖의 방문이며 죄인으로서는 문자 그대로 감지덕지할 수밖에 없는 깜짝 이벤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생전 처음으로 머슴아들만 모여있는 그 삭막한 사회에서 게다가 다들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선임들만 둘러싸인 그 압박감 속에 살다가 드디어 가족의 첫 면회를 받게 되면 그 전날 밤은 잠을 설칠 정도로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변호사가 찾아와서 격리해주고 그를 석방시켜주기 위해 백방으로 늘어갈 것을 약속해주면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이 죄악 장망성에 갇혀 꼼짝 못하고 사망의 지역으로 떨어지고 있던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께서 화육강 세우신 것은 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것도 그냥 잠시 면회만 하고 다녀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대신 바쳐 우리를 이 무서운 저주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세상 그 누가 죄인에게 이처럼 반갑게 그지없는 신방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성탄의 기쁨이란 이래서 기뻐하고 저래서 기뻐하는 식으로 이것저것 이유를 찾아보는 그런 느리고 무딘 감각으로서는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 문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감지하자마자 즉각 기쁨이 넘쳐 꿈틀거리지 않을 수 없던 세례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 땅에까지 아니 바로 내 곁에까지 찾아와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그저 반사적으로 황홀한 기쁨에 넘쳐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영적 감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실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오직 구세주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 친히 화육강세하셨다는 이 소식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는 그 순간 단순한 어린 아이처럼 즉시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성탄절을 통해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것이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송에 구절구절 넘쳐 흐르는 사실인데 46절 이하 5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느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는 자에게 대대로 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지금 자기의 영혼과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단은 특별히 구별되는 의미에서 쓰인 것이 아니라 그의 동의어를 할 수 있는 것을 시적인 대꾸를 이루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마리아의 찬송은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정직한 심령에 감동된 노래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녀는 하나님께 세 가지 내용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먼저 49절과 50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 이 세 가지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했습니다. 그녀는 능하신 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 원래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당신 위대한 구속사 성취를 위해 큰 일을 내게 행하시려고 즉 자기를 택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찬양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나타내게 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어지는 51절부터 53절에서 마리아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은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 부자와 주리는 자처럼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차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인 까닭에 서로 저질렀다고 뻐기고 남을 멸시하며 차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인간사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차이와 차별이 그의 발로 힘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평정됨을 인하여 찬양을 올렸습니다. 만약 이 존재 세계에서 사람이 최고의 주권자라면 그런 불평등은 결코 해소될 길이 없을 것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왕으로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백성은 이 세상에서의 비천함과 가난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인 것입니다. 끝으로 마리아는 54절부터 56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것을 우리 조상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심으로써 결국 마리아 자신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긍휼의 언약 성취, 즉 구세주를 통한 구원운동은 앞으로도 이 세계사 속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 즉 하나님의 택자들이 이어질 동안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것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구속 역사를 인하여 또 한 번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향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했듯이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리아 스스로도 정말 이제 흐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여정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으니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듯이 넘치는 기쁨이 절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름으로는 평민이었고 더구나 사회적으로 아무 힘없는 문자 그대로 비천한 여자였지만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실 때는 이제 더 이상 낮은 상태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속에 잉태시켜 주신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실 큰 일과 놀라운 긍휼과 약속의 성취를 생각할 때 마리아는 실로 자기야말로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자라고 감격하면서 이처럼 조목조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 그 존재의 의의와 가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장 큰 이유, 최고의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신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앞에 절로 터지게 되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화육 강설을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지존하고 거룩하고 전능하며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상승,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덕분에 우리는 이제 과거의 비천한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중의 왕을 모시고 사는 백성, 이제 더 이상 가난하거나 힘이 없다고 해서 남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존귀하기 짝이 없는 하느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찾아오심으로써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베풀으신 메시아의 언약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성도에게 영생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하신 약속 또한 더욱 확고부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우리가 마리아보다 복을 덜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가져준 은혜와 복은 마리아에게나 저 여러분에게나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께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는 영어로 Magnificat인데 이것은 이 노래를 라틴으로 번역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찬가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그 어원을 따져보면 Magnify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확대하다, 크게 보이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 이제 고어에서는 찬미하다는 뜻으로 쓰인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원래 크기 그대로 원래의 무한한 위대하심에 걸맞도록 찬양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할 때는 어쨌든 사람의 입술로 묘사할 수 있는 최대의 한도로서 사람의 정서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를 다 동원하여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이 더욱 크게 보이도록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이심전심이 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는 찬송을 서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를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가히 세계적 명절이 되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과연 어떤 영혼과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들 있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찾는 성탄의 기쁨이란 그저 파티나 선물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인사와 축하란 그저 사람 사이의 예의나 친분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진짜 주인공은 제쳐놓고 저희들끼리만 흥청망청 즐기는 불순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세주께서 친히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성탄의 참된 기쁨이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성탄절을 통해 반드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이며 또한 사람은 바로 이 본분을 평생 날마다 지켜야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우리 성도의 심령은 바로 이런 흥겹고도 뜨거운 기쁨과 이처럼 깊고도 진실한 고백의 영적 공감대를 함께 느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 앞에서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는 감격의 찬송을 부르며 성자를 보내신 사랑에 인하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감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번 성탄절에도 땅에서 그 기뻐하신 비범 사람에게 누리시는 평화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